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7. 깨어 있음과 근신함.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바울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소망을 제시한 직후에 이 생활의 깨어 있음과 근신함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놀라운 소망, 즉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께로 휴거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더불어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4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을 위한 이 놀라운 책에서 바울은 깨어있음과 근신함에 대한 추가의 말씀을 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소망 안에서 새로운 믿는 이들을 격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소망과 함께 깨어있고 근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졸지 말아야 하며 술 취하거나 일종의 마비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바울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쓸 때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에 관하여 깨어 근신함에 대해 말해야 할 부담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만일 이 책이 4장으로 끝나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없었더라면 몇몇 믿는 이들은 잘못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 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격리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인도되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지성은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장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킬 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깨어 있어야 함은 물론 근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와 시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바울은 밤중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날을 지적합니다. 1절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때와 시기는 주님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2절에 있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에 의해 확증됩니다.
주의 날.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앞장에 있는 주님의 오심은 주로 위로와 격려를 위한 것입니다. 2장에 있는 주의 날은 주로 경고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로 주님의 심판과 관계된 말씀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은 그 날의 다가옴이 비밀리에 갑자기 다가오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후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흉배.
4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흉배를 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5절에서 그는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므로 우리는 밤과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뒤에 6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에 자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자는 것과 대조되며 근신함은 술 취함과 대조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취하는 것은 마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다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우리가 단지 깨어 있는 것은 잠자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너무 막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많은 것들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세 가지 기본 구조,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호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8절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흉배와 투구라는 말은 모두 영적 전쟁을 가리킵니다. 흉배는 믿음과 사랑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덮고 보호합니다. 투구는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지성, 곧 생각을 덮고 보호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묘사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세 가지 기본 구조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일부인 우리의 의지와 우리 영의 일부인 양심과 관계됩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의 다른 부분인 우리의 감정과 관계되며 소망은 우리의 이해, 즉 우리의 생각의 기능과 관계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활이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서두에서 사도는 믿는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이제 이 서신의 결론에서 그는 그것을 위해 싸움으로 이러한 영적인 미덕들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안에 있는 소망.
9절에서 말한 소망은 이말 멸망과 옛 창조의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구원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한 오는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8절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기본 구조의 이런 면들을 보호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깨어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이 소망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 황홀함의 상태 안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깨어 근신하는 생활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깨어 근신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행사하려면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생활과 근신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 근신한다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 구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의미.
이제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과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제에 왔습니다. 여기에 깨어있음은 전쟁, 즉 싸움과 관련됩니다. 어떤 번역들은 전쟁과 관련된 말씀인 자지 않고 경계하는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쟁 중인 병사들은 깨어 경계함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음이 전투와 관계된다는 사실은 바울이 8절에서 언급하는 흉배와 투구라는 말에 의해 확증됩니다. 흉배와 투구는 일상적인 옷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전투에서 병사들이 사용하는 전신갑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과 경계에 관한 바울의 관념은 싸움, 즉 전쟁과 관계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어떤 종류의 전쟁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계시된 주님의 오심과 휴거에 관하여 사탕발림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은 싸움을 위해 믿는 이들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중독되고 마취되게 합니다. 깨어있음이 전쟁 중에 가져야 할 합당한 영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상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당히 합당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은 그저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싸움을 중지할 때 그들은 더 이상 깨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에 의하면 깨어있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걸으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살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있고 싸우고 있으며 적군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투구와 아울러 흉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듭 데살로니가 전서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쓰였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한 많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섯 장에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과 초보적인 가르침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가르침들을 다루는 책에서조차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관한 문제를 포함시킵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전쟁터에 있으며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그가 말하는 것에는 영적 전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3절에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멸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과 9절에 언급된 구원과 관계됩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구원은 주님의 죽음을 통한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한 임할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영원토록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방면에서는 구원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결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알미니안 학파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영 단번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다른 방면의 구원, 즉 임할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또한 로마서 8장 21절부터 25절의 빛 가운데서 옛 창조의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오늘날 썩어짐의 종노릇, 곧 혹심한 고역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온 옛 창조가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이 후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늙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늙는 것은 후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후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옛 창조 안에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은 우리를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옛 창조의 썩어짐의 종 노릇으로부터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휴거는 우리를 두 가지, 즉 멸망과 썩어짐의 종 노릇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8절과 9절에 언급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된 의미는 오는 멸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오는 이 멸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점차 맹렬해지는 전쟁과 관계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여 멸망은 갑자기 발생할 것입니다. 이 멸망은 주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지만 그 일부는 사탄에 의해 야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사탄은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맹렬해지는 격렬한 전쟁의 결과는 갑작스런 멸망이 될 것입니다. 이 멸망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홀연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런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우리는 그분 편을 들어 그분의 유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분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싸워야 합니다. 사실상 싸우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싸우는 자들만이 참으로 깨어있습니다. 우리가 싸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싸우는 동안 당신은 깨어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깨어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군대에서 병사들은 며칠 동안 자지 않고 행군을 합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잠잘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싸우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근신함의 의미.
근신함, 곧 청명함은 깨어 있음과 관계됩니다. 근신 혹은 청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사탄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합당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청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향에 대해 분명할 것입니다. 청명하다는 것은 전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이 어디에 있으며 대적이 무엇을 하고 있고 대적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며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것입니다. 근신하는 자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 완전히 분명합니다.
깨어있음과 근신함의 부족.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근신함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중독되어 있고 마비 상태에 있어 그들에게는 합당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그들과 교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들과 교통하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과 다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 교통하고자 시도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정죄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비방할지도 모릅니다.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에 깨어 있음은 다음 구절에서의 자는 것에 대비되며 근신함, 곧 청명함은 술 취하는 것에 대비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혹은 근신하는지 술 취해 있는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표어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독되어 있고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 깨어 있음과 근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청명하며 우리의 상황에 대해 분명합니까? 이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말하면서 초보적인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들려 올라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깨어 있음과 근신함에 대해 말하기 위해 전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음.
만일 우리가 깨어 근신하려 한다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아울러 구원의 투구인 소망을 써야 합니다. 이 흉배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호해주며 투구는 우리의 소망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적인 구조, 믿음, 사랑, 소망을 보호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에베소서 6장과 비교하며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영적 전쟁에 관한 기초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한 가르침은 더욱 전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에베소서 6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싸우는 것이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지켜주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 구조를 보존하고 보호해 줍니다. 이전에 우리와 함께 주의 회복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벗어 던짐으로 대적의 공격에 몸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덮개와 보호와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적에 의해 패배당했습니다. 그들은 깨어 근신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으며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싸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구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갑작스런 멸망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홀연한 멸망.
어느 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사탄은 그것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이 악하고 죄 많으며 거스르는 세상에 대해 진노하사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더욱이 사탄은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그것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홀연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한 그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해야 하며 하나님과 동역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구절에 있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오는 멸망과 옛 창조의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멸망과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삶.
10절에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은 단지 영원한 형벌만이 아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오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